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또 여러분이 이쪽에 보는 현수막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이고 뭐 어린이를 잘 양육하자, 미래의 희망이다, 또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자, 이런 식의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입니다.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이러면 참 사람 좋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이 만일 내가 윗사람이거나 친구일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예의를 지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친구끼리 잘 지내면 되는데, 그러나 나에게 잘해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사회가, 어떤 국가가 정말 괜찮은지를 가늠하는 기준도 그 중에 하나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서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수준이 있는지를 판가름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동물을, 가축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그것도 약자거든요.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여자와 어린이 안에 또 나이 드신 분 다 포함됩니다. 노소를 대하는 태도, 여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가축을, 그리고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를 지키고 또 우리 주위를 보면 그래도 옛날보다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뉴스에서, TV에서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거 아십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922년에, 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922년에 이 어린이날을 선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 선포문 이래가지고 그런 유인물을 나눠줬어요. 한 12만 장 정도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요 다음에 이제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우리 교단에서는요, 1927년에 어린이 주일을 시행했습니다. 요 사이에 1923년에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도교 소년회에서 이런 유인물을 나눠줬을 때 생각하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됩니다.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자, 화면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 날짜를 짚어보면요, 1922년에 천도교 소년회에서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항상 보면 밖에 걸리는 현수막이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인물이 막 나오자 그러면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저도 어릴 때 지나가다 보면 관공서에 걸려 있었거든요. 아니면 경찰서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의 사회 구현. 이 말은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단 말이죠. 정의가 구현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걸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자, 어린아이를 잘 양육하자, 미래의 희망이다 이런 말은요, 아이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요, 사실 우리가 과연 그때보다 얼마나 나아졌을까, 뭐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아무튼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1990년도, 그러니까 1922년, 23년에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는데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990년대에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그때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때도 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8에서 9살 된 초등학교 1, 2학년도 되지 않는 애들을 때려가지고 쓰러지게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봤죠. 나는 그때 어땠을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1980년, 90년 그리고 한 70년 쭉 뒤로 가보면 이렇게 때리고 맞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었어요. 너무 구타가 많았던 거죠. 근데 그 90년대에도 그런 기록이 그러한 소감물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아이들을 함부로 하는 게, 약자들을 함부로 하는 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나는 어릴 때 어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83년도에 고3이었습니다. 82년도에 이제 고2 때 기억이 나요. 그때는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고3부터 이제 자유복을 입었으니까. 교복을 입고 학교 가면 이제 그 일본식 교복 있잖아요. 딱 입고 이렇게 혹 탁 채우고 모자를 딱 쓰고 가는데 사실은 이게 모자가 되게 귀찮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옛날에 들고 다니던 이렇게 가방을 보면 좌우로 가방을 넣고 중간에 뭐 넣어요? 도시락 탁 넣죠. 넣어서 이거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버스를 탈 때 많은 버스 타고 복잡하니까 모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모자를 구겨 넣어요. 그래 들고 오거든요. 그러면 모자가 납작해져요. 그러면 그걸 이제 교문까지 오면 또 선도위원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걸 펴가지고 써야 돼. 써면 이게 납작이 눌러지는 거죠. 그러면 또 선생님이 세워놓고 모자 이렇게 꾹 잊었다고 뺨을 때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모자를 안 가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슨 군대도 아닌데 원상폭격을 하는 거죠.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생이고 어리고 약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는 그때 선생님들이 잘못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랬던 시절이 있었구나. 지금은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근데 옷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서 야, 참 이거 참 문제가 많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정인이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입양을 해가지고 입양한 애를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고 온몸이 멍이 들고 심지어는 결국 죽고 말았는데 법의학 학자가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애를 눕혀놓고 위에서 뛰어내려가 발로 밟지 않은 이상 죽을 수 없는 그런 소견이다. 난리가 났어요. 그 읽으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안면이 있는 목사님 딸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시간 지난 거 보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 살인 방조죄로 또 돌리더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약한 아이들,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 이것은 쉽게 고치지 않는 우리의 악, 아니면 우리의 약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물론 빈도수는 줄어들고 그나마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유지가 되니까 그래도 노상에서 밤에 골목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런 마음들, 내 밑에 사람, 어린 자들,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 태도는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만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마냥 뭐 다 좋고 뭐 다음 어린애를 참 귀엽고 뭐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로마 시대는 어땠을까요? 로마 시대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버립니다. 쓸모가 없다는 거죠. 식량만 축내고 쓸모가 없다. 그래도 아까우면 종으로 팔아버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다고 다 팔아버린 거죠.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갖다 버려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산파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날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왕의 이름으로 그냥 지금 뭐 3000년 넘는 세월을 계산해 보더라도 지금까지도 어린아이와 여인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도요, 여자는 사람 숫자로 계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약한 자를,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거죠.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 인간성을 가진 그런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이렇게 하자,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건강한 사회가 되자라고 말을 한다면 나보다 작고 어린 존재에게도 감정과 인격, 격이 있는 격, 그리고 존엄이 있다, 존중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그냥 목줄도 잘 만들자, 뭐 도와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자기 엄마 아빠만 좋아하고 자기는 무시하더래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서열이 높은 사람만 좋아하고 이런 개가 있어서 자기를 무시한다는 느낌 받고 자기 보면 막 으른대고 해서 기분 나빴는데, 하루는 그 개가 아파가지고요 집에서 이제 깽깽거리며 누워 있더라는 거죠.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관심도 주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쓰다듬어줬대. 근데 그게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되니까 개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더라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약한데 아픈데 자기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가 어떻게 좋은 사회로 돼가느냐, 약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치안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을 많이 해요. 정말 여자들,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세상은 생각보다 없어요. 저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보니까요, 지하철에 아이들끼리 이렇게 초등학생 서너 명이 앉아서 이 지하철 타고 가면서 자기끼리 숙제도 하고 가는 거 어디를, 그거 보면서 그걸 놀래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외국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납치를 당하거나 애들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대요. 그럴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또 걸어가면서 이 가방을 맸을 때 가방에 보면 뒤에 뭐 열려 있거나 이렇게 또 손에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외국은요, 다 이렇게 안 가고 다니면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자가 마음대로, 여자와 어린아이가 그래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은 한국이 최고다. 그 말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세상에 아직도 정인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알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이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요. 간단하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자, 여기서 주의사항.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제자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다시 세우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누가 제일 유망합니까? 누가 제일 대접을 받습니까? 아니면 누가 제일 서열이 높은 공신이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물었어요. 결국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물은 거예요.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그럼 말하면 뭐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누가 관심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반대로 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안 돼요. 누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가 되려고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두 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힘 센 사람을 높여요. 그 지방의 유력한 자를 로마 시민권을 딱 주고 그 사람을 다시 그 지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요, 힘 있고 유력하고 돈 많고 이미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를 세워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 나라의, 로마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임하면 유명한 자,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 율법을 잘 아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유명한 자고 내가 큰 자고 내가 서열이 높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탁 튕겨버려요. 비껴봐라.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하는 자, 약한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신다.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벌어집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가 주주 전에 읽었던 말씀과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고 하지 마라.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이 말은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서열을 강조하고 힘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가 과연,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그걸 자랑하는 자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좀 그렇죠? 저도 좀 섭섭해요. 저 나이 좀 있어서 저도 60인데 저도 나이 대접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 나이 자랑해봐도 별거 아니지만은 저도 3년 있으면 60이에요, 60. 저도 갑자기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내 나이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나. 그런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어디 가서 나이 이야기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서열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 대접해야 돼요. 아니, 그게 뭐 나쁜 일인가? 또 돈 있는 사람들 쓸모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 그거 뭐 크게 문제가 되나요? 이거 다 그런 생각이시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고 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리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기존의 질서를 뒤집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열을 존중하고 힘을 존중하고 유력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도 교회 내에서 남녀노소 그리고 아래 위를 잘 따져서 잘 존중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속이 이제 세상의 규칙을 따라서, 논리를 따라서 서열과 힘의 논리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요, 교회가, 성도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논리, 힘, 서열, 유력한 자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행동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기까지입니다. 넘어서야 되는 거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는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속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별것 아니게 느껴지지만 예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이 넘어도 이게 안 됩니다. 지금도 교회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많이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요. 교회는 힘이 있으면 뭔가 자꾸 뭘 외치고 하는, 근데 그런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면요. 세상이 난리를 치면 칠수록,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낮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 우리 속에 확신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목소리가 커요. 된 것처럼 힘이 있으니까, 부동산 좀 있으니까, 숫자 좀 되니까 뭘 할 수 있을 것은 착각해요. 초대교회는 부동산이 있어서 교회가 커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냥 어린이 잘 돌보자, 그렇지 뭐 세대 교육을 잘해야 뭐 좋나, 이런 식의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진실로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약한 자가 되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뭘 하지? 힘이 있어야 뭔가를 하지 않겠나?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유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는요, 섬기는 게 아니고요, 베푸는 겁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습니다. 헌금 있는 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 세상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베푸는 그 헌금과 돈과 도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려면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섬김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는 악합니다. 유력하려고 하고 힘이 있으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교회 문만 나서면 그런 것밖에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2000년이 흘러도 그 말이 송곳처럼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교회를 지향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말이야, 교회에 막 의사도 많고 막 부자가 수십 명이 있어가 막 뭐 하면 막 돈을 팍팍 내가지고 막 사업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가 참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서 도리어 더 크게 타락한 경우만 있지 바람직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가톨릭이 그랬고 항상 그랬습니다.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마지막이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오자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맞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뭔가 좀 뭔가 해고 야,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지나 보니까 사실은 재미는 있고 폼도 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저는 어릴 때에 고등학교 학교도 그랬고 대학 다닐 때도요. 부산 복음화 운동 때문에 부산 전체를 다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 이거 뭐 모이면 수십억이 들어가요. 근데 뭐 사지 구장에 사람들이 뭐 물 밀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야, 이게 뭐 이런 세상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드디어 부산 성시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너무 강하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다시 우리를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설교가 이쪽 설교죠. 한 명의 온전한 교회 되기로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 뜻이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교회 되고 흩어지도 또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은 어버이 주일이 끝나고 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이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약하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약한 교회를 자처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 성도를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밖에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허무하고 정말 할 말이 없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이 전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흐름을 줄거리를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돼요. 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 반증이 되고 또 한 번 더 뒤집으면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니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이와의 같이 나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겁니다.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품으시고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